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매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편지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과도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지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우리가 연대로 보자면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1차로 투옥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기록하죠.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석방이 된 후에 바울은 또 전도여행을 다니며 디모데 전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도서를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AD 62년경입니다. 그리고 AD 64년경에 로마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잃어버린 민심을 다잡기 위해 이 대화재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길거리에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불에 태우는 일들이 즐비했던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죠. 이때 바울 역시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2차 투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투옥 기간 중에 오늘 말씀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게 바로 66경, AD 66년경입니다. 그리고 1년 후 AD 67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든 바울 사도가 아, 내가 이제 곧 순교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오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내는 이 입장이었던 바울도 그리고 받는 입장이었던 디모데도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또 비장한 마음으로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인사말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당시에 사도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자이거나 혹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중에서 위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의 사도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실족하게 된 이후에 또 한 명을 다시 뽑은 게 마띠아였죠. 그래서 열두 사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복음에 증인된 사람들 중에 바나바나 또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사도라고 하느냐. 그리고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그를 굉장히 조롱하고 또 모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마지막 편지를 보내며 본인의 사도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이 하나님의 뜻과 또 생명의 약속대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위임을 받았죠.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사도직을 강조하기 위한 인사말과 동시에 오늘 한편으로 디모데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사도로서의 정체성과 자신의 자아 고백을 통해 자기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에 일꾼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이정표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잔소리와 같은 그런 훈계로 네가 앞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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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렇게 살았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꼰대와 같이 나의 입장에서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나도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겸손한 자기 고백이죠. 자칫 뭐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영적인 어른이 되고 또 지금으로 치면 목사가 되거나 직분을 받거나 뭐 담임 목사가 되면 자칫 교만에 물들어서 자신의 진짜 위치를 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위치를 망각했죠.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 흔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올가맸던 종교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사람 한둘의 목숨쯤이야 가볍게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게 얼마나 선이냐 이렇게 고백하며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무게감을 갖고 내가 말이야 너에게 이렇게 알려줄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도 단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일 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3장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기 위치를 잘 알았고 그러한 위치에서 친절하게 또 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앞으로 어떻게 너도 이 길을 걸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인사말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존중과 존경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내 아들과 같은 이런 아이를 멘토링하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으로 그런 느낌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또 평강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디모데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로 그런 꼰대가 아니라 진정한 어른입니다. 신앙은 어른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진정한 어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또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 디모데를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3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왠지 모를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밑에 사람, 어찌 보면 아들뻘인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목회적인 노하우나 수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매일매일 이 아들을 올려놓으며 올려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디모데를 맡겨드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때로 우리가, 아니 저 스스로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망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왔는데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목사님을 한 번만 만나면 이게 해결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목사님을 만나겠다,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조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찌 보면 뭐 조목사님 못 만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도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 안에서도 굉장히 퇴색되어 있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매 순간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먼저 바울이 디모데를 떠올릴 때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먼저 눈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먼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고난은 수많은 고난을 받고 뭐 결박을 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추며 다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디모데도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더 누구보다 더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던 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디모데의 믿음입니다. 이는 거짓이 없는 믿음, 즉 외식하지 않는 믿음, 위선이 없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어떻게 보면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또 어머니였던 유닉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과도 같은 것이죠. 당시 이 거짓이 없는 외식이 없는 또 위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떠나고 또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바울을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제까지 형제였다가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고 넘어갔던,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핍박이 극심했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믿음으로 위선을 일삼는 수많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또 이단들, 그와 대조되는 믿음으로 오늘 디모데의 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 믿음을 설명하면서 신앙의 전승을 세대적으로 전승되는 그 유산과 같은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가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또 그의 딸 어머니 유닉에도 신실하고 믿음이 좋기 때문에 너 또한 디모데 또한 신실하고 믿음이 좋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통해서 전승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도 지금 형태의 우리가 하는 부서 예배나 그런 또래 모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청년부, 학생부, 유초등부의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청년들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떤 소년이 와서 이 도시락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어른들, 남자 장정만 5천 명이었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2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로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린이 예배를 드린 기록은 없습니다. 따로 부서활동을 하거나 청년부, 학생부를 모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의 신앙은 당연히 부모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대로 시작한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2대와 3대와 그 집안에게 전승되고 전수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으면 아이들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나 이런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또 신앙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가정입니다. 일주일에 주일 1시간 교회에 맡겨놓고 나머지 167시간을 세상적인 가치로 산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저 또 하나의 종교인을 만들 뿐이겠습니다. 물론 저도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의 10년 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저에게도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신앙의 기초가 가정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 믿음의 가정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교회 안팎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또 디모데, 그리고 수많은 그런 박해로 인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의 불이 식어져 가고 있기에 불을 다시 지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은사를 받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은사를 계속해서 네가 사용함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계속 지필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보았던 떨기나무에 임한 불, 떨기나무에 불이 타오르지만 그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는, 즉 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합니다. 아주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열정으로 타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은사를 말고 또 새로운 은사를 받거나 또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의 자리,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죠.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 또 뭔가 더 특별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그런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을 찾아 나서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은 다시 그 처음 사랑, 처음의 자리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처음 안수받을 때 주셨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붙들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7절에 나오죠. 먼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언급된 대로 매우 어린 나이에 에베소라는 교회에 목회자가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디모데 전서에서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많은 시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주제에 뭘 안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또한 바울의 뒤를 잇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후임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부담감이 컸겠죠. 마치 어제 아침 예배 목사님이 설교하고 조목사님이 설교하고 제가 오늘 한다는 그런 느낌의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으로 임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성경을 보면 몸이 육체적으로 좀 병약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너의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라고 바울이 권면할 만큼 위장이나 또 육체적으로 좀 많이 연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이 상업이 발달하고 또 아데미 신전, 세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온갖 우상들로 팽배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문화적인 도전들 그리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이런 박해와 또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임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처음 마음이 식어졌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시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먼저 능력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능력이 고갈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팍팍 긁어서 그렇게 퍼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약하고 또 두려울 것도 많았지만 어떻게 보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스스로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죠. 9절 10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말씀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임한 이 디모데에게 다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자아로,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또 디모데가 함께 있는 그 에베소 교회와 또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강조하고 또 마지막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식어지거나 또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또한 두려움뿐인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들고 다시금 처음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뿐인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변치 않는 믿음, 신실한 믿음으로 두려운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뭔가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첫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사랑과 또 능력과 절제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붙드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쫓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